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고라에서 바울과 논쟁하던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와 부활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사리에 닿지 않는 황당한 내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일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었기에 단지 새 것에 대한 그들의 지적 호기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정상에 선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전 6세기에 아테네를 전염병으로부터 구해낸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를 구원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상들의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혹 알지 못해서 제사하지 못한 신이 있을 경우에 그 신으로부터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별도로 만들고 자신이 만든 제단에 금은 검은 양과 흰 양을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알지 못하는 신은 또 다른 우상의 이름이요 우상을 위한 제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헬라 신화 속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또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테네 전역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거나 빚어진 우상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인간에 의해 피조된 3만 개의 허구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람도 창조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빚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무와 돌 그리고 금속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재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말 주재라고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을 뜻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제 주머니 속에 볼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볼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처분할 수도 없다면 그 볼펜은 누군가가 제게 맡긴 볼펜이지 제가 그 볼펜의 소유주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소유주라면 저는 볼펜을 언제든지 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또 제 뜻대로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만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 이 천하 만물의 소유자이신 동시에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바울의 말은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이 만든 신들, 신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절대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지보다 더 크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래 오바고 동남쪽으로는 아크로폴리스가 올려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아크로폴리스의 입구격인 프로필라이아 신전, 그 오른쪽으로 아테나 니케 신전, 그 뒤쪽으로 동서 길이 30.9m, 남북 길이 69.54m의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조금 왼쪽 뒤편으로 아테나 제단과 에렉테이온 신전이 각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신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웅장함과 장대함은 보는 자들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2000년 전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거대한 아크로폴리스를 보는 것만으로 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웅장한 아크로폴리스가 올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고에서 기가 꺾이거나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축물 속에 절대로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와 그 위의 파르테논 신전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영상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아테네의 언덕 위에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정상에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앉아있고 그들 앞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신전들이 우뚝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인간을 압도하고 있고 아레오바고 아래쪽으로는 아고라를 중심으로 온갖 신전들, 심지어는 대장장이를 위한 신전과 도박꾼을 위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들, 각 도로변, 각 가정에는 총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레오바구의 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른손으로는 아크로폴리스 위의 신전들을, 왼손으로는 아레오바고 아래쪽의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영원 불변의 것이고 영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천지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떠돌이 전도자였던 바울에 비한다면 아테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차림새는 바울보다 월등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온갖 신들과 신상들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만든 신들과 신상들에 매일 속박당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떠돌이 전도자 바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겠지만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바울은 이 세상 보이는 것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부터 아테네에 도착하기를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테네에서 그리스도인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당시 아테네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은 바울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바울보다 천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는 당시 최고의 품질인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군인을 3만 명 동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동원했던 채석공의 수는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현장에 솔로몬이 투입한 사람은 7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숫자만도 3,300명이었습니다. 그 수를 다 합치면 무려 18만 3,300명이 됩니다. 그 많은 기술자들, 인부들, 감독관들이 장장 7년에 걸쳐 완공한 건물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전히 모실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혹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셔 주실까 하는 기대나 오해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예배 공간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온 국력을 기울여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음에도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속박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박당했던 당시의 솔로몬 역시 진정한 자유인인 셈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천년이 지나서 신약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죄명은 설교를 통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전해주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요지는 한마디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설교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듯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뒤에 세월이 흘러가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삶과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힌 하나님은 실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태인들이 마음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계속 동일시하느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속박하는 삶을 삶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신앙 문제를 꿰뚫어 보았던 스데반 역시도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영적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인간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으로 지키려 하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속박당한 부자유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계승한 야곱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본래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므로 형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주선으로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루스 지방 근처를 걷다가 밤을 맞은 야곱은 허허벌판 위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살아온 야곱에게 그 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량한 밤, 그 허허벌판 위에서 잠을 자던 야곱은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이 밝혀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고백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허벌판 위 외톨이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해 있는 허허벌판에 대해 전혀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허허벌판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면서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히브리어 베델은 역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허허벌판 위에는 집 한 칸, 문 한 짝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벌판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그 허허벌판 역시 하나님의 집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야곱은 어디로 가든 실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유대인 공동체를 뜻하는 이스라엘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야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신앙의 조상 야곱이 허허벌판 위에서 고백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작 인간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 하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구절을 읽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비유 속의 포도원, 즉 제한된 특정 공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포도원 주인인 집주인,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천국은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집주인, 다시 말해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천국이십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집니다. 그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허허벌판 위에서 그 벌판을 가리켜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 벌판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허허벌판도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르게 터득하고 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에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그가 누구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거대한 신전들에 전혀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절대로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을 더 이상 구약적 의미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간은 구약적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을 찾아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열리는 새가족 환영회에서 저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곤 합니다. 자동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주유소를 찾는 이유는 자동차를 그곳에 주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급유를 받아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바르게 가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단지 주차의 목적으로 주유소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당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만 계시기에 이 예배당에 천년만년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급유를 받아서 주중 여섯 동안 예배당 밖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 영적 급유만 받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게 하심으로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적 급유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속박당해 사느라 영적 자유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영적 자유인인 스데반과 바울을 죽였던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마십시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만 매여 그분의 급유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며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데 나는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어 두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나는 하나님의 집을 예배당에 국한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벽돌과 나무로만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속박당한 부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급유를 위한 주유소의 목적으로 주일마다 나를 예배당으로 부르시건만 나는 단지 종교적 습관을 좇아 예배당을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테네 사람들과 다른 듯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에도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매여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어디에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